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여지껏 말씀을 나눈 대로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크게 내용이 세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어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 남았고 두 번째는 안진뱅을 일으킨 기적이 어떻게 해서 벌어진 것인지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앞절인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17절부터 26절까지는 이 두 번째 설교에서 제일 긴 부분이죠. 회개하라고 하는 선포가 나옵니다. 이 처음에 성령 충만과 방언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베드로가 똑같은 내용, 똑같은 패턴으로 설교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설교하고 맨 끝에는 회개하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과연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좀 부드럽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 수 있는 구약의 성경들을 쭉 인용하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인용한 정도의 내용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하튼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범한 것이니까 또 너희 관리들도 그렇게 했던 것이니까 이제 회개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미리 이제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고 싶은 내용이 19절에 나오죠. 1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했는데 다 똑같은 말이죠. 회개한다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180도 뒤로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돌아서라. 그리고 여지껏은 죄 가운데 행했고 심판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죄를 없이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그래서 형벌로부터도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약속의 말씀을 또 같이 선포를 했어요. 19절 중간에 보시면 이같이 하면,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건 무엇이 새롭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놨죠. 근데 앞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여지껏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으로 새롭게 되는, 여지껏은 형벌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는 그런 새롭게 됨을, 여지껏은 세상과 죄악 가운데서 버타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새롭게 되는 날을 은혜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얼핏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앞부분에서 방언사건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의 은혜들을 성령의 선물들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런 약속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부터 21절까지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나온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나를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은혜를 받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 다른 존재들이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것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늘 이제 회개 그러면 이 내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익숙하고 당연한 것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이 매우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내용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했죠. 그럴 때에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왜 우상을 섬기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럼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뭘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면 간음을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섬기면서 지금 도둑질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너희가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행동과는 정반대되는 것, 그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간음한 거 도둑질한 걸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것을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동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너희가 받지 않고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내어준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죄악보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놓았던 그런 죄죠. 우리는 직접 그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그 죄를 직접 범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동참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뭐 그거 저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했는가, 예수님을 받았는가, 믿었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가 혹은 그렇지 아니하는가, 이 한 가지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회개하라고 지금 선포를 합니다. 동시에 베드로가 이 22절부터 보면 구약 성경들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구약이 이미 증거하고 또 구약이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2절, 23절에 보면 첫 번째로 모세의 예언이 나옵니다. 22절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모세의 예언을 인용을 했어요. 이 모세의 예언은 뭐냐면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원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나타나는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조금씩 이해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던 그 예언,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된 것이다. 두 번째로 24절에 보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고 동시에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선지자들도 예언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 모세를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고 그게 성취가 된 것이다.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 시대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주어지기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시고 또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이방 나라에 보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예언되었던 예수님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보내시고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인용을 해요. 2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사무엘과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그 이전 시대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미리 예언하시고 선포하셨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결국 17절부터 26절까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쭉 길게 나왔지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예수님과 관련해서 믿음을 갖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 한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고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점에서 보면 이게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점에서 독특하냐면 첫 번째는 지금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랑 회개하라는 것은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 정말 이상한 조합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타나야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냐면 베드로가 봤지?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걸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안진막이도 막 일어나서 춤추고 뛰어다니고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쳐주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라고 돈이라도 좀 보태주고 여하튼 뭔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사실은 정상이겠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딱 벌어졌는데 그 기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안 믿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선포를 듣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고백을 하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이 겉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지만 일반인들이 보면 이 선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도대체 생뚱맞게 갑자기 왜 이 좋은 상황에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일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거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지껏 살면서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는 그냥 겉으로 주어진 건강이 되었건 형통이 되었건 물질적 복이 되었건 그런 것들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으면 여지껏 내가 예수님 주신 은혜를 통해 살았는데 나는 여지껏 예수님께는 어떻게 하고 지냈나?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과연 믿음을 갖고 살았는가? 이 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여지껏 또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구체적인 은혜들을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생뚱맞지만 어느 날 우리도 이제 시험을 앞두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았는데 합격을 탁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은혁이가 시험을 합격을 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니? 일단은 무조건 감사하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막 뛰어 감사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건강을 주시고 더 좋은 여건을 주셨던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나는 뭘 했었나?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나는 신앙으로 살지 않았었구나. 이건 뭐 은혁이만 그런 게 아니라 수현이도 마찬가지죠. 머리가 팡팡 돌아가던 20대 초반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했었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았었나? 그 일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당연히 여기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고백하고 어떻게든 더 귀한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그게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적이 지금 이 좋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어떻게 했느냐? 너는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살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냥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주는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특징을 잘 이야기를 해야 은혜가 되는데 저는 이 두 번째 특징을 잘 이야기할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냥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속도 좋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 왜 회개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죽여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회개하라는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기적을 베풀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는 이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납득이 안 갑니다. 받아들일 땐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납득이 안 가요. 가령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미안하지만 주현이가 막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믿음으로 안 살았어요.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정상입니까? 심판하셔야죠. 형벌을 주셔야죠. 네가 그 따위로 살았으니까 네 인생에 대한 책임 네가 져라 하고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고 이스라엘 다 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너 망하는 거 봤지? 믿음으로 안 사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 봤지? 회개하라.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의 외아들을 죽여버린 그리고 아직도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주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거 좀 은혜스럽게 잘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믿음을 갖게 하실 때 또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잘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나서도 그게 왜 회개해야 되는 꼴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권면을 하실 때에 참 감사하게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장면을 보면 감사하게도 형통함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건 친구를 통해서건 혹은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건 아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믿음으로 안 살았구나 회개해야 돼 이렇게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함 가운데에서도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형통함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동시에 우리도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 좀 두서없이 이렇게 저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은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건 혹은 고난을 경험하건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주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만지시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대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받은 은혜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또 우리가 잘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찬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소망 두는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늘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좋은 일을 만나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건 지금 기쁘고 감사하건 아니면 과거에 좋은 일이 있었건 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찾아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리하고 그리하여 그 가운데 회개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